예, 여러분 마가복음 9장 시작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기억이 나세요? 변화산의 영광으로 시작했습니다. 변화산의 영광. 이 변화산의 영광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모습이 어떤 모습이야 되는가를 미리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 죽으심이고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받고 죽임당할 것에 대해서 신앙 고백이 있었던 마태복음 8장에서도 이야기했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변화산의 영광이다. 이 베드로는 그 모습을 보고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또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여기 있읍시다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가자 하고 내려오셨죠. 그 내려온 동네가 바로 귀신이 득실거리는 귀신 들린 아이 때문에 아이도 힘들지만 그 부모 그리고 그 동네 전체가 이 귀신 들린 아이로 인하여서 힘들었던 그 이야기를 어제 아침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믿음 없다, 믿음 없는 세대여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나갈 수 없다. 믿음과 기도를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럼 왜 믿음이 없다라고 하셨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믿음 없다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셨을까? 왜 기도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을까?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가 부족한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의 핵심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베드로가 그런 것처럼 제자들도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뭔가 자기들에게 엄청난 유익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따라다녔던 거죠. 고난에 대해서는 생각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고난받지 마시고 그냥 영광만 누리기를 베드로가 예수님께 구하였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대개 책망을 받으셨죠. 자, 오늘 그래서 본문 30절 말씀 보니까 자,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세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북쪽에 가이사라 빌립보를 출발하여서 남쪽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다시 갈릴리로 들리셨어요. 이 갈릴리는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기도 하고 수많은 각종 병자들을 고치셨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저 북쪽 가이사라 빌립보 신앙 고백을 들이시고 쭉 내려오셔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이다.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는 그 길이었죠. 그런데 저 이 갈릴리에서 들렸는데 주님은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하지 않으셨다. 왜 알리지 않으셨을까? 지금까지 많은 병자들 고치시고 천국에 대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신 주님께서 왜 아무에게도 여기 왔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을까?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었거든요. 정말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뭔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서 따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그렇게 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에 내려가야 할 때다라는 것을 아시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죽임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마가복음 8장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라고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한번 가르치시며 강조를 하셨어요. 자,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되.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는 말씀은 그 정도 신앙 고백할 정도 됐으면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구나.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바로 주님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말해도 되겠구나 하고 가르치셨어요. 그러나 그때도 베드로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 이것이 복음이죠.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복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침묵했다라고 해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이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세대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요 말씀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이 앞에 말씀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해. 그래서 이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어요. 왜요? 괜히 또 물었다가 베드로를 책망하시건 베드로가 혼난 것처럼 혼날까봐 감히 묻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위에 대해서는 서로 쟁론했다고 해서 누가 더 크냐? 여기에서는 그냥 비교급으로 해서 누가 더 크냐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실제 의미에서는 최상급입니다. 이 중에서 누가 제일 크냐라고 제자들끼리 서로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1등이야, 네가 2등이야, 내가 1등이야 하고 누가 제일 크냐라는 그 지혜에 대해서 자기들이 얻고 싶은 그 지혜에 대해서는 다투었대. 이 복음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깨닫지 못했다. 깨닫지 못해서 그랬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항상 보면 두 진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영과 사탄의 진영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을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하죠. 자, 우리 잘 아는 말씀이니까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걸 우리가 흔히 원시 복음이라고 하네요. 최초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자, 여자의 후손과 그 다음에 뱀의 후손이 계속해서 싸울 것이다. 그러나 결국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며 승리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복음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내용대로 계속 성경의 역사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냐 아니면 순종하지 않고 사탄의 종노를 할 것이냐 마귀의 종노를 하냐, 하나님의 종노를 할 것이냐 마귀의 종노를 할 것이냐. 이 역사를 보면 왕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왕이었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려서 사탄의 종노를 하는 왕이었느냐, 계속 이 두 싸움의 이 두 진영의 싸움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지금도 이 두 진영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을 보고 죄의 법이 나를 넘어지게 했다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전히 죄 가운데서 탄식하는 자기 모습, 여전히 두 법이 자기 안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서만 싸운 게 아니죠. 이 세상의 이 세상의 이 두 진영, 곧 하나님의 진영과 사탄의 진영 사이에서 계속해서 싸우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승리하신다. 그런데 그 승리하는 방도가 무엇이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복음으로 승리한다라는 것을 주님은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복음을 이야기해서 이 복음이 뭐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데 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승리한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지를 말씀하시는 게 바로 오늘 31절에서 말씀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것 위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 속한 자들, 이 속한 자가 되게 하는 방도가 무엇이냐?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믿는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다라고 3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에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 믿음 없는 세대요 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내가 교회로 오랫동안 다니고 직분을 받았어도 이 복음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믿음 없는 세대라고 예수님께 책망받을 것입니다. 마당만 받고 다닐 뿐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가,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정말 신뢰했을 때 어떤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주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이 이야기를 해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제자들은 이 예수님께 질문한 대신 자기들끼리 논쟁했다. 왜요? 이 복음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니까. 묻기도 못했다 그랬어요. 묻기도 못했다는 것은 이 죽음에 대해서 가르친 것과 다른 대답을 할까 봐, 또 베드로가 책망 받은 것처럼 책망 받을까 봐 이 묻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혜에 대해서는 앞다투어 저마다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깨닫지 못하니까 누가 더 크냐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니까 직분이 계급인 것처럼 여기게 되는 거죠. 막 목사가 계급인 것처럼, 장로 권사가 계급입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섬기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섬기는 자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먼지 속에서 일하는 자라는 원어의 의미는 그겁니다. 먼지 속에서 일하는 자. 그 의미 속에는 이 섬기는 자의 분주함, 또 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는 수고로움을 담고 있어요. 여기서 집사라는 말이 유래가 돼서 집사, 디콘이라는 말이 유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자, 집사, 장로, 권사, 목사 다 섬기는 자. 인 거죠. 왜 직분을 주셨느냐? 섬기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혜에 관해 누가 더 크냐? 그런데 꼭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 누가 더 크냐? 여기에도 관심이 많죠. 누가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느냐? 관심을 많이 받고 있으며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아졌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믿음 없는 세대예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구조를 가르치기 위해서 어린 나이 하나를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 누구를 섬길 것이냐? 어린아이를 섬겨라.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섬기라. 그러면 여기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3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것은 그냥 순수하고 그냥 또 겸손한 품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 의미도 있겠죠. 순수함, 겸손한 품성, 이것도 의미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라는 것은 그 당시 가장 비천했던 어린아이의 지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숫자에도 포함되지 못하고 가장 비천하게 여겨졌던 그냥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아이들 오는 것을, 야, 얘들은 가라. 아이들 오는 것을 제자들이 쫓아냈죠. 가장 비천하게 여겨졌던 그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예요. 물론 순수함, 겸손함. 그런데 어린애들이 순수합니까? 겸손합니까? 그 당시는 어쩔지 모르지만 요즘 애들이 순수합니까? 겸손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죠. 그런데 또 이렇게 가장 비참하니까 그것도 이제 그 당시에 비하면 요즘으로 어린아이를 말하면 아마 이게 이해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유대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 사이에서 어린아이는 가장 비천한 자 중에 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가장 비천한 자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 곧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등급까지 자신을 낮추는 이들이 모인 곳, 모든 구성원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섬기는 곳, 이것이 천국이다. 이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교회 공동체는 그거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가장 비천하다 가는 사람을 그냥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섞여주는 것. 그리고 아까 섬기는 자라는 그 의미 속에는 먼지 속에서 일하는 자라는 그 의미잖아요. 아니, 먼지 속에서 청소하는 그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죠. 가장 비천한 자를 이렇게 돌아보며 그렇게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섬겨주는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 교회 공동체다. 그런데 제자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고 누가 더 크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는데 여기서 내 이름으로 37절 내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여 영접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 그런데 보십시오. 이 영접하는 사람과 그 밑에 41절을 보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하여서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서 영접하면 그런 의미 영접한다는 의미는 41절의 말씀이냐면 이 그리스도께로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물 한 그릇 주는 것을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렇게 물 한 그릇을 주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이해하고 여기서 가장 낮은 자를 향해서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상을 잃지 않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도 두 진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오늘 본문 37절 그리고 42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내일 아침 살펴볼 말씀인데 42절에 뭐라고 되냐면 또 누구든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메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는 자, 영접하는 자와 실족하게 하는 자를 딱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두 진영입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장 비천한 자를 섬기는 자, 이게 영접한 자. 그러나 실족해 한 자, 실족해 한 자는 영접하지 않은 자죠. 그래서 차라리 연자 맷돌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 할 정도로 그런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두 진영에서 시편 1편 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자 시작.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은 영접하는 자의 길. 악인의 길은 실족하는 자의 길. 이 악인의 대표자가 바로 사탄이죠. 사탄, 악인의 대표자. 그래서 악인의 길은 결국은 망한다. 그러나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알아주신다, 인정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모델 하우스인 교회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어떤 자가 돼야 된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사람의 끝이 돼야 된다는 의미가 뭘까요?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무사람의 끝이 돼야 된다. 우리 혹시 이 지혜에 대해서 막 또 내가 더 사랑받고 싶어서 내가 더 관심받고 싶어서 거기에 관심을 두고 복음의 핵심은 깨닫지 못하고 혹시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이 책망받는 제자들. 제자들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이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 제자들을 통해서 비춰주고 있는 거죠. 혹시 네 모습은 그런 모습 아니냐 하고 제자들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죠. 오늘 내 모습. 혹시 복음의 핵심은 깨닫지 못하고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관심을 끌는 사람이냐? 여기에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닌지 혹 내가 영접해야 될 어린 아이 같은 사람은 누구인지 단지 어린 아이로 말하는 게 아니죠. 가장 정말 소외되고 비천한 자는 누구인지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기도할 때는 내가 정말 복음의 핵심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복음의 핵심은 놓치고 누가 더 크냐에 관심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면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이 말씀 듣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다시 복음으로, 우리의 관심은 다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이 능력이고 이 안에 섬길 때 괴로움도 많지만 이 복음 안에 우리의 놀라운 역사, 우리가 경험할 역사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하나 주님의 메시지죠. 다시 복음으로, 다시 복음으로. 그래서 성경, 특히 사복음서, 그리고 사도 바울에서 썼던 서신서들 핵심은 다시 복음으로 이겁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 복음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자. 그 말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자 이런 슬로건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혹시 우리 초점을 놓치고 있는 거 아닌지 다시 초점을 잡자. 다시 복음으로 이 이야기거든요. 오늘 기도할 때 내가 다시 초점을 잡고 다시 복음으로, 다시 복음으로 이 핵심을 놓치지 않고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내가 섬겨야 될 어린아이가 누군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누군지. 오늘은 그분이 생각나거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섬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물질로도 여러 가지, 또 몸으로도 섬기겠지만 또 기도로 섬기는 것도 최고의 섬김입니다. 혹시 내가 섬겨야 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다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주변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 자식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섬기는 기도로 오늘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